사역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예수 우리 구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일을 나의 일을 너희가 아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감사하고 여기 함께 모인 자유의지와 오늘 함께 하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이 땅 이곳에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우리 주위에 사는 버나비와 메트로 밴쿠버와 그리고 큐바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컴패션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지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 설문 시리즈인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 거룩한 의식과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타이틀은 나는 내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권리가 침해당해 본 적이 있다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권리를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이웃에서 여러분들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싸워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을 읽으면서 왜 바울은 그 모든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을까라고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옹호를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캠퍼스에는 우리의 자신의 권리와 그런 권리에 대해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목소리를 내라고 권유를 늘 받아왔습니다. 인권 슬로건 일부는 이렇게 갔습니다. 너무 많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존엄성 자유 그리고 정의 직업이나 키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마땅히 대우받아야 됩니다. 일어나서 일어나서 당신의 권리를 위해서 일어나십시오. 일하십시오. 밤말리의 송에서도 나옵니다. 노래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에서 생각을 받아서 보편적 인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그러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입니다. 인종과 성별과 종교와 국적과 언어와 관계없이 인간이라는 이유로만 누리는 것입니다. 일조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합니다. 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자유와 그리고 신체의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는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불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개인적인 표현 위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유한 내면과 그리고 그 감정이 진정한 정체성이고 이러한 자아를 진정으로 발견하고 표현하는 데서 성취감을 느끼고 정체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상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개인적인 표현과 자율성과 그리고 자기 발전에 대한 그러한 권리와 이런 모든 자신의 권리가 여러분들의 가족과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어떤 종교적 전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것이 자신의 권리가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개념은 여러분들의 정의하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긍정하고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관점을 묵살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맥락을 고려해 볼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울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그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어떻게 읽었을까요? 우리는 우리께 생각할 게 있지만 1세기를 살았던 고린도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고린도 사람들은 아마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질문은 후원자 후견인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부유한 후원자들이 음식과 보호와 법률 지원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후견인에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그 후견인들에게 충성과 정신적인 지지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대가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이로운 거였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일이 될것 같습니다. 부유한 그런 정치 후보자들이 캠페인을 할때 부유한 기부자들이 그들을 서포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치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그들에게 돈을 줬던 기부자들이 다시 와서 그 대가를 요구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후견인과 후견자의 관계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는 당신은 나의 후원제가 아니고 나는 후견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 당시에 커뮤니티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들이 지금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자아 정체성이 약하고 소속감이 불안정한 그러한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바울은 사도적 직을 옹호하기보다는 자신을 본보기로 제시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17개의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그 이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권리를 가졌습니다. 바울은 사도적 권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사적인 질문에는 물론이죠라는 답을 기대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Of course.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주 안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아느냐? 압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내가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그래서 바울의 질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킵니다. 바울은 영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의 신학적 기초를 놓도록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분 영적 체험을 하셨고 그리고 그 사도직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절미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심었습니다. 설립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 사람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의 존재 자체가 그의 사도직을 확증하고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부르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삶 속에서 경험했고 제 사역의 열매를 여러분께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제 사역에 숭실히 헌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존경받고 경청받고 그리고 투표하고 그리고 화를 내고 그 모든 권리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기본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질문 뒤에 물론이라고 답을 기대합니다.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물론 있죠. 내가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에 잠회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물론 있죠. 폴. 여러분 시파는 아랍인거로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제임스와 같은 분들은 아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부부들이 마치 사역팀과 같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남성들은 여성들의 방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와이프들이 아내들이 데리고 갔을 때 여성분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다시 안티옥 교회에 이송을 받았지만 고린도에 다차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바나바는 고린도를 방문했고 그리고 교회와 친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질문은 있습니다. 우리만 생계를 위해 육체 교동을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방해받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까?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그런 일상적인 세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분복물을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스스로 식량 마련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농부는 포도원에 나는 열매를 먹었고 그리고 목자는 양떼를 친 젖을 먹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관습이고 그리고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군대의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바울은 충분히 재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조 기본 권리는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 노동자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인간 존엄성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는 정당하고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 보장 제도로 보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점을 여러분들 임플로이에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봉급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제 베네핏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러실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마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폴, 바울,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제 자신의 주장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사도적 권리와 기본적 권리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끝나지 않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권리로 전환합니다. 내가 사람의 옛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실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분의 가치 기준을 최고로 나타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신명기 25장 4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인데요. 그때는 소는 탈곡판이라고 하고 불리우는 무겁고 종종 바퀴 달린 생긴 물체를 끌어 곡식을 밟아 찧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는 동안 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어찌 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 관용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소망을 얻으리라 라고 떠느니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25절에서 가시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노동자와 그리고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 그리고 심지어는 일하는 동물에 관해서도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는 소의 존엄심까지 복지까지 확증을 한다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더 이상이십니다. 소가 일하면서 곡식을 먹을 수 있다면 바울과 같은 사도는 선교 활동을 통해 얼마나 큰 유익을 받아야 되고 이익을 받아야 될까요? 바울은 11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준즉 너희가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다른 일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고린도를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른 목사들이 고린도를 여행하면서 그렇게 재정적인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얻는 것이라면 내가 고린도의 복음을 심은 내가 재정 지원을 제일 먼저 받아야 되지 않는 것일까? 13절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버리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당시에 성직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함으로써 신성한 제사를 거행하는 분들은 그 희생제물에서 음식을 얻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주장의 핵심에 다다르게 됩니다. 클라이막스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세주인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제안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누가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 원리는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0장에도 반복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더라. 성경에 읽었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그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에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는 신명기 25장 4절과 누가복음 10장 7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고린도 교인들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거는 고린도 교회처럼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죽기 사기로 끝까지 주장하면 알았어, 알았어.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냥 네가 이겼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웃지 않으신데 아마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모든 질문을 하면서 드디어 12절 하반절에 이 모든 것의 핵심을 짚어냅니다. 우리의 권리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지장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바울은 그 어떤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바울의 동기는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어떤 데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고린도에서 도시 중심가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고린도 사람들은 웅변 능력이 좋은 그러한 사람들이 명성과 부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돈 때문에 복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며, 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복음을 왜곡해서 설교로 예언을 하거나 치료사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결심은 바울이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자신을 비우시고 그 자신을 희생하신 그 본보기에 예수님의 본보기에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바울의 삶은 예수님께로 사로잡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복음을 사랑하고 섬기고 전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온 마음으로 섬기시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결심은 그 모든 것에 챕터 8에서 챕터 10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나를 본받으라고 고린도 교인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수 있습니까? 나를 닮으세요. 내가 예수를 닮듯이 여러분 나를 닮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완벽한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듯이 나를 닮으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원자와 후견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잘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느니라. 내가 후원자에게 묶이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후원자에게 묶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이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니라. 나는 거룩한 강요와 거룩한 속박 아래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를 내 안에서 불타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모스를 예를 듭니다. 사자가 부른즉 누가 두려워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자랑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의 자랑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스스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을 그분을 자랑했습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자랑으로 받았습니다. 17절에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거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느니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 의지로 이것을 한다면 내가 대가를 받을 것이니라. 하지만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것을 강요받는다면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가정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유일한 후원자는 유일한 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든 얻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바울의 메스터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무료로 가스페를 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그 음식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느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스테이크를 먹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포기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장치에 만약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동맹이냐, 사업 파트너나 친구냐, 이웃들에게도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에서의 직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구원이 중요합니까? 지위가 중요합니까? 형제자매들의 영적 안녕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밸류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버나비에서 혹은 메트로 밴쿠버의 직위입니까? 혹은 하나님 안에서의 주어진 구원과 형제자매들에게 책임질 그러한 안녕입니까? 제가 잠시 전에 말했던 이 시대에서의 우리가 강조하는 그런 문화적인 개인의 정체성, 그리고 목적, 그리고 표현 자유적인 그런 개인주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 시대에서의 우리 문화에서 오는 그러한 개인적인 권리의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잃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파운데이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은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세계 인권의 그 모든 것은 우리 서구 인권의 모든 것은 바이블에서 온 것입니다. 남성 여성이 하나님 안에서 다 동등하다는 그러한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 서구 문명에서 어떤 인문학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완전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디자인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격과 은사와 삶의 이야기들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원히 사랑받도록 지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영원히 사랑받도록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떨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완전한 지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진실되고 이 모든 말씀에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이것이 우리를 나타내는 정체성이 된다면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북마크, 책꽂이, 책표지 북마크에 대해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권리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스스로 발견하기 위해서 자유로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권리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난한 영혼일 뿐입니다. 우리 권리만 생각하고 거기에 갇혀져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도 가난한 영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그리고 영원히 속해 있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을 우리 스스로를 정의하고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영혼의 목적을 가지는 하나님께로 속한 그 자아 정체성의 확신성만 갖는다면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권리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어느 커뮤니티에 속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예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확실한 정체성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원한 목적을 주시고 영원히 같이 속해지는 그러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을 지으심 받은 자는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안에서 행하게 하심이라. 문제는 최소한 한 가지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정의하려고 하고 어딘가에 속하려고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 속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으신 그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진심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을 선물로 주셨는지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정체성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살고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사십시오.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80몇...